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뒤도 보시고 인사 한번 나눠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 하은이가 만든 빵 맛있다고 다 팔렸는데 오늘도 이렇게 하은이가 또 가져왔습니다. 저게 굉장히 맛있는 지난주 왔던 예끼팀이 다 사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심소재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가 오늘 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저도 태영 목사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또 하나님이 또 분명한 이유가 있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결정 난 다음에 이제 기도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말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참 며칠 동안 마음 편안하게 지나다가 이제 그 결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다면 이렇게 나이 바뀌어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저희들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두 가지 비유를 보았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그리고 또 진주의 비유, 이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 두 가지 비유가 함께 묶어져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설명합니다. 여기 보니까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밭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아그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그로스가 두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밭으로도 번역이 되고요. 혹은 또 들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그로스가 밭일 경우에는 밭을 가는 사람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누가 밭을 갈았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싹꾼이나 혹은 날품팔이꾼이 밭을 갈고 있었다고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뭐냐? 밭을 갈고 있는 사람이 밭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밭주인이 아는 사람이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는 밭을 갈다가 무엇인가 심상치 않게 드러난 어떤 땅의 모양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숙여서 조금 흙을 이렇게 헤쳐보았더니 그 안에 항아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항아리를 보았더니 그 안에 금과 보석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 자리를 조금 더 깊이 파서 그것을 잘 숨겨두고는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만약 아그로스를 들로 번역하면 어떤 사람이 여느 들을 지나다가 호기심을 자아내는 어떤 무언가에 발걸음이 끌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게 뭐지? 그래서 그 들을 가던 사람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비바람과 세월이 헤집어 놓은 들의 흙바닥에 항아리의 뚜껑이 조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흙을 이렇게 제쳐보니까 그 항아리 안에 보화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보화를 그 자리에 잘 묻어두고는 기뻐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보화는 밭 또는 들의 주인은 모르고 있는 보물입니다. 현재의 밭의 주인과 현재의 들의 주인은 모르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 땅을 갈았거나 혹은 거기를 지나갔지만은 거기에 보화가 묻혀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숨겨진 보화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눈에나 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나의 눈에 띄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땅 주인과 같이 삽니다. 땅 위에 난 곡식이나 풀과 꽃을 보면서 그 땅 밑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 그리고 세상의 가치, 또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집착해서 실제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지만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실제로 신앙함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사람들은 보화를 땅에 묻었을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보화를 땅 속에 묻어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우리가 지도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화권과 또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을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역사 지리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문화권의 사이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우리나라와 비슷한데요. 이 땅은 강대국들이 지나다니는 전쟁의 길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툭하면 휩쓸림을 당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에 이들은 언제나 불안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살아가야 할, 자신들이 생존해야 할 생활 공간, 생존 공간을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전쟁이 났다, 소문이 들리면 보화를 항아리에 넣어서 뚜껑을 닫아 봉하고는 이것을 땅속에 묻어두곤 했습니다. AD 70년에 이제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들어갔는데 그 역사 문헌에 보면은 그 당시 로마 군인이 땅의 여기저기에서 꽤 많은 보물을 찾아내었다라는 문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진 것을 잘 보존하고 싶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땅에 묻었는데 이것은 일종의 비밀 금고인 셈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25절에 보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도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서 감추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의 문화고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냥 묻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발견하지 못하도록 깊게 묻었을 텐데 깊이 잘 묻어놓은 항아리가 우연히 발견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깊이 묻었는데 우연히 발견될 정도로 땅거죽이 비바람에 흙을 많이 받아서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오랜 세월이 흘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보화의 주인은 물론 그의 아들이나 손자를 포함해서 재산 상속인이 모두 목숨을 잃었고 기록되지도 않은 보물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요즘도 고고학자들이 옛 성터를 파다가 보화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자주 발견하는 것을 보면 이 보화가 원래 주인을 잃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화의 주인이 만약에 살아있었다면, 전쟁이든 기근이든 살아있었다면 그는 그 보화 항아리를 파내었겠죠. 그런데 그도 죽고 그의 자녀들도 죽고 그러다가 이 보화들이 잊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화가 발견되었다라는 것은 그 땅의 소유주가 수없이 바뀐 뒤의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가 하나 더 나옵니다. 한 진주 상인이 있었습니다. 헬라어 원전의 낱말에는 엠포로스란 단어인데요. 여기서 엠포로스란 소매상이나 행상이 아닌 도매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진주의 진가를 가려낼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남아공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남아공에 가면 그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은 거기에 제일 처음 이제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그 교인 멤버가 남아공에서 와 있었던 병아리 간별사였습니다. 그럼 병아리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면 우리는 그냥 보잖아요. 병아리 간별사들은 병아리를 이렇게 꽁지 쪽을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이제 암컷인지 수컷인지 금방 아는 거죠. 이걸 간별하는.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탁탁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눈에는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엠포로스는 무언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좋은 진주를 구하다가 극상품에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와, 이런 게 있구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주를 본 것입니다. 많은 진주 상인들도 그 특별한 진주를 보았지만 흔히 있는 여러 가지 진주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이 진주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 바닷속에서 조개를 건져 올리고 그 안에서 진주를 찾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홍해와 그리고 페르시아만과 인도의 해변이 진주의 원산지였습니다. 홍해의 진주는 보통이었고요. 페르시아만과 인도의 양이 진주가 고급이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진주 상인들은 그래서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가서 좋은 진주를 사오곤 했습니다. 요즘에는 양식 진주 덕분에 진주가 흔하지만 옛날에는 진주가 너무 귀해서 1세기에는 몸에 장신구뿐만 아니라 진주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신분 과시용으로 애용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의 이 다이아몬드가 차지하고 있는 이 자리를 그 당시에는 진주가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보면은 일부 예수님을 믿는 여자들까지도 이 금과 진주를 진주로 몸을 꾸몄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자기를 단장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있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장하게 옷을 입으며 이 당시 우리 정서를 좀 알겠죠. 이렇습니다. 진주가 이 당시에 이런 가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와 클레오파트라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진귀한 진주를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왕이 그리고 탐낼 정도로 진귀한 진주들은 때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아주 특별한 진주는요, 부르는 게 값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정체가 알려지기 전이라면, 아직 그 정체가 그 진주의 가치가 드러나기 전이라면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살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하고 비슷하냐면 오늘날 인사동이나 혹은 중국의 고문화 거리 같은 곳에 가다가 혹은 헌책방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는데 전문가의 눈에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희대의 진주가 알아주는 사람 임자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이 밭 혹은 들 안에 감추인 보물항아리 그리고 최상의 진주에 대한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기뻐하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눈에 띄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지만 보이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정서에 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정서는 특징은 기쁨이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말하는 진주와 감추어진 항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는데 발견한 사람의 한 가지 정서 반응을 보인다고 꼭 집어내셨는데 그것은 기쁨이다. 기뻐하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을 동반합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창조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셨는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심지어 선지자를 죽이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역사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다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다면 인간들에게 가장 먼저 해주고 싶었던 말들이 무엇일까요? 무슨 말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왔던 것일까요? 먼저는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산상수훈에서 5-6-7장에 보면요, 그 인류를 향해서 하시고 싶은 말들을 쏟아내는데 중단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하시고 싶은 말들을 쏟아내는데 그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카리오이라는 단어인데요, 얼마나 기쁘냐, 얼마나 기쁘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쁘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입을 떼시고 인류를 향하여 하셨던 이 첫 설교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기쁘냐를 8번 반복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나와 있는데 마카리오이는 얼마나 기쁘냐이거든요. 가로는 읽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기쁘냐입니다.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냐, 제가 얼마나 기쁘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얼마나 기쁘냐, 얼마나 기쁘냐, 얼마나 기쁘냐, 얼마나 기쁘냐, 얼마나 기쁘냐, 얼마나 기쁘냐, 없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얼마나 기쁘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얼마나 기쁘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얼마나 기쁘냐,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이 아니다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기쁘냐를 무려 8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현대어로 바꾸면 기뻐해도 좋다, 기뻐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여러분, 천국은요 어떤 곳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천국은, 천국을 얻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그래서 기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설명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경험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임했던 그 기쁨, 내가 그걸 설명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당시에 초신자였기 때문에 나의 신앙을 스스로 변증할 수도 없었고 성경책일 수도 없었지만 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 임한 천국의 성격, 천국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자신의 소유를 다 팔려고 했을 때 누가 그렇게 시킨 것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나에게 기쁨을 먼저 체험하시도록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 사는 삶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 이전에 우리에게 먼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열, 기쁨을 체험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영적 기쁨을 먼저 누려야, 와 이게 이런 것이구나 누려야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특징인데 버리고 난 다음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한 다음에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고려하시고 배려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그 천국의 정서를 느끼게 한 다음 야 여기 뭐가 있구나 세상과 다른 무언가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배려이죠. 그분의 섬세한 배려이시죠.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의 정서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발견하는 그 자체의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자, 우리 4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시작.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야 되냐면 소유를 다 팔아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발견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발견한 것은 자기 게 아닙니다. 그냥 이게 그 밭에 있거나 들에 있는 걸 발견했다. 진주를 발견했다. 그건 자기 게 아닙니다. 핵심이 뭐냐면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 보물을 소유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발견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이게 내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발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발견하는 데 있지 않고 소유하는 데 있다. 천국에 참된 의미는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살아가는 데에서 찾아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묻힌 보화 항아리를 발견하지만 그는 발견하는 행위만으로는 그 보화가 가져다주는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곳에 예수님을 처음 믿으시는 분들 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아 그래서 지식적으로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과 경험 사이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모든 것을 다 팔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주 상인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지만 그가 만약 발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진주가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도 말하고 있는데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모든 것을 다 팔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팔아 모든 것을 팔아 라는 대목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44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모든 것을 다 팔아라는 대목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이지 둘 다 소유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팔아야만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팔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이지 둘 다 얻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만 총체적으로 헌신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모든 것을 다 파는 나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원리를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는 성경을 읽으면 구약의 선지자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도 신기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살아갔던 그 신약 시대에 그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이 영적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했을까?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소유를 다 판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신약 성경에 있는 이 예를 보지만 이렇게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이 천국의 비유대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판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더니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고상하니까 이 값진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재미에 반, 세상 죄악의 일부 몸과 마음을 담그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나라의 혜택을 누릴 수 없음이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나라에 올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야지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그 나라, 그 나라는 모든 것을 올인하여 경험할 수 있는 나라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가 경험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발견한 것으로 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내 것이 되지도 못합니다. 그것이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아까워해서 천국의 보화를 소유할 수 없었고 예수를 따라갈 수 없었던 인물이 성경에 나오죠. 마태복음 19장에. 이게 많은 재물을 가진 어떤 청년입니다. 그는 천국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발견했지만 모든 것을 팔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냥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 청년은 무겁게 돌아갔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샀습니다. 그래서 발견했지만 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했고 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가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자신의 소유를 다 처분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것 만약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자기 인생에 자기 평생이 없었던 어떤 혁신적인 혁명과 같은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아끼는 것을 포기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했다. 자신의 삶을 다 포기했다. 자신의 삶을 드렸다라는 것은 이것은 마치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비교될 수 있을 만큼의 그 인생의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나라를 발견하고는 자기 것을 다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보겠습니다. 이게 납니다. 이게 납니다. 이게 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합니다. 그런데 내가 있고 내 것이 있습니다. 여기 내가 있고 내 것이 여기에 있어도 되고 위에 있어도 됩니다. 내 것이 내 위에 있어도 되고 옆에 있어도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모른 척하면서 나에게 지나가거나 임한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내 것이 여기 있거나 위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거기서 멈춥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순수성 그대로 임합니다. 그 나라는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100%의 온전한 그 순수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것을 즐기고 있는 나 위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것을 덮고 있는 나 위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것이 걷어지고 던져버린 나 위에 임하지 그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덧칠하듯이 그냥 입혀진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을 다 팔아라는 말은 영성적 단어로 표현하면 자기를 비우라는 얘기인데 왜 비우라고 말하냐면은 이 비움은 체험을 위한 비움입니다. 이것이 비워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몽땅 버리게 하심으로 지극히 풍성한 이 천국살이를 허락하시고 나로 하여금 내가 세상에 대해 살아있지만 때로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나의 무언가가 강하다면 심지어는 고난을 통하여서도 나의 옛자아를 죽게 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나라 새 생명을 얻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깨끗하게 비워지도록 하는 그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내 안에 들어올 틈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훼손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 훼손되지 않은 그 순수한 나라가 어떻게 내 것이 있는데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경험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정돈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돈해야 하는 것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러면 어떤 어감이 드냐 하면은, 와, 내가 야,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 정도로 희생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희생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게 얼마인데, 내 것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걸 팔았는데 곧이어서 무한대의 보물을 얻었는데 어찌 그것을 희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생색내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희생입니까? 내가 그 이후에 나에게 곧바로 찾아오는 것은 영생이고 영원이고 무한대인데 그것을 어떻게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유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가 묻힌 밭을 사는 사건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잖아요. 시장 경제 논리가 뭡니까? 소유를 다 팔아 살면 안 되죠. 시장 경제 논리는 시가를 주고 사야죠. 그잖아요. 그 제 값을 주고 사야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파해라라는 의미는요, 굉장히 의미가 그 안에 깊고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처럼요, 사꾼, 품팔이꾼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았어요. 우리는 이 비유를 무슨 돈이 많은 사람이 다 팔아 생각하는데 하루 그 막노동하는 분이 그 사꾼 혹은 품팔이꾼이 자기의 모든 걸 다 한 달란트를 다 팔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나라는 그것으로도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소유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세상의 것들, 것을 다 처분해야 버려야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핵심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드려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라도, 그게 자기 가진 전부라도, 그래서 우리 두렙돈의 과부가 칭찬받은 이유도 그것인데요, 다 드리면 경험합니다. 그러나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을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 것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진주상인이 비록 진주상인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지만 아마 이 값진 진주의 시가에 못 미쳤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소유를 다 판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재산이 많은 부자라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지만이 그 밭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 팔아야 됩니다. 돈을 적게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가진 사람도 많으니까 이만큼이 아닙니다. 다 팔아야 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은 상인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극히 값진 진주를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의 소유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기만 하면 그것으로 보화가 묻힌 밭을 살 수 있고 희대의 값진 진주를 살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합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 정확하게 말해주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모든 소유로 산 밭,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모든 소유로 산 값진 진주다. 재산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로 산 밭, 자기의 모든 소유로 산 값진 진주, 이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핵심이고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것의 모든 것을 다 판 나라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다 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사도행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아의 발견이 인적이 없는 곳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이 많이 없었다면 다시 보아를 덮을 정도라면 아무도 모르게 그걸 파석하자면 되잖아요. 사람이 없는데 뭐.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소유한 것에서 아무것도 팔지 않아서 가져올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그렇게 가져올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슬쩍 다른 사람이 안 보니까 가져올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보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지만이 경험할 수 있는 나라라고 거듭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거듭난 생명, 새 생명을 얻기는 자신의 모두가 모든 것이 거듭나기이고 자신의 모두가 모든 것이 새롭게 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세상의 가치관을 여전히 지니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여전히 뇌물을 받으면서, 여전히 부정을 저지르면서, 여전히 어떤 그 깨끗한 돈을, 깨끗한 재정이 아니면서, 혹은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이따금씩만 양심적으로 행동하려는 거, 그럼 그거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떠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가 성령이 임했는데요, 성령의 임재 사건을 사도행전 2장이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12절 13절에 보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령이 임하면서 이들이 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기도하는데, 일이 어찌미냐, 어떻게 된 일이냐, 사람들이 놀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놀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전에 알고 있던 그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들, 성령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그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사람들이 보고 놀라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막 사람들이 막 놀라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설교하는데, 요에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놀라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베드로의 설교인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9절 시작. 그 후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요엘서에 있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 여러분, 이 건물도, 우리 교회 이 건물도 집주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대해서 쓰고 있으니까 똑같은 건물이죠. 인테리어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제일 처음에 제가 7년 전에 이곳에서 계약을 했었던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중간에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 주인이 지금입니다. 이 건물 소유주가. 그러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집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다 바뀐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다 바뀌었어요. 왜 다 바뀌었냐면, 성령이 경험되고 나면 자기의 것이 없어져 버려요. 자기의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때부터는 말을 해도 말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마치 보물을 찾기 전과 보물을 찾은 후와 전혀 다른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보물을 찾은 사람이, 여러분 연애할 때, 우리 중고등학생 중에 혹시 있나, 연애하는 사람, 청년들은 연애할 때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칠 때 보면 보통 때 막 이렇게 사춘기 아이들이 막 인상 쓰고 막 그러잖아요. 자, 웃지도 않고. 근데 어떤 애가 자다가도 웃어요. 미친 줄 알았어요. 뭡니까? 연애를 시작한 거죠. 막 웃어요. 왜? 이 안에서 막 기쁨이 일어나거든. 여러분 오늘날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요 이상한 말이 나와요. 내 안에서 내 거,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내 생각, 내 가치, 내 계획, 내 느낌, 내 정서, 내 감정, 내 논리.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내 계획이 없어지니까 같은 사람인데 내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생각이 나오는데 자기도 놀라요. 자기가 말하고 있는데 내 말이 아니에요. 내 생각 이상의 것, 내 경험 이상의 것을 자기가 말합니다. 그리고요 그때는 기도해도 자기가 놀라요. 옛날에는 분명히 자기가 기도하면 자기가 기도했고 내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꾸 기도하면 그때부터는 나 대신에 누군가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느껴요. 이상해요 이 느낌이. 내가 기도하는 것 같은데 누군가가 지금 나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자꾸 사람들이 생각나고 자꾸 다른 사람들이 생각나고 나라가 생각나고 민족이 생각나고 선교사님들이 생각나고 그러면서 막 기도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성령은 놀랍게도 우리 안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 수많은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을 다 지워버리고 진리로 임하시기 때문에 이 진리가 나에게 각인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인생이 복잡해지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되게 복잡했어요. 뭐 여러 사람 말도 들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성령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딱 임하면 내 것이 사라지면 인생이 분명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가 내 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의 오감 그리고 지성, 이성 이 경험의 세계를 말씀이 통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선명하고 분명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놀라요. 뭐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단순해졌나?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경험했습니다. 하박국이 처음에 뭐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것도 어렵고 그런데 하박국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자 하박국의 언어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의 한탄의 기도가 시가 되었고 그의 염려가 찬양이 되었고요. 그의 근심이 예배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하박국이 딱 그 언어가 바뀌는데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하박국이 의지로 결단한 거 아닙니다. 성령이 그를 잡으니까 그의 입에서 이런 기도가 튀어나왔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다는 말은 내 안에 것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발견됩니다. 사울이 안수를 받았죠. 이 눈이 멀었다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으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말했는데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다는 것이 아나브레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하늘을 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비늘이 벗겨지니까 그 전까지 율법으로 보던 세상이 아니고 성령으로 세상을 보는데 그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몇 주 동안 설교에 통해서도 성령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성령 충만은 교회와 성도들의 사활에 문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멈추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 전제가 있죠. 오늘 본문이 우리가 지닌 모든 것을 다 쏟아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경험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안에서 하늘의 보화를 찾아내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우리로 따지면 소위 엘리트였죠. 경험도 많았죠. 열정도 있었죠. 그런데 그가 주 예수 안에서 하늘의 보화를 다메섹에서 발견합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바울은 이것이 보화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보화다. 이것이 보화다. 그는 자신이 주 예수 안에서 그것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른 것은 너무 세폐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습니다. 제자들을 대표해서 고백해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보십시오. 이 쌍이 나오잖아요. 뭐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이 비유, 이 두 가지는 한 쌍인데, 이 두 쌍, 이 한 쌍의 비유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신약의 사상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뭐냐면 이게 은혜와 결단입니다. 비유의 주인공은 보물을 그냥 발견하잖아요. 거저 발견하잖아요. 은혜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소유를 다 처분해야 되는 결단의 행동이 필요하잖아요. 이러한 결단이 없었으면 은혜에 따른 혜택이 소멸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와 결단입니다. 구원, 그 즉각성과 점진성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사상입니다. 은혜와 결단입니다. 그냥 주어지지만 결단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한 쌍의 비유에서 주인공들이 각각 보화와 진주를 가지고, 근데 참 재밌는 게 있는데, 이번 주에 우리 요나서가 이제 매일 성경이었잖아요. 요나서 4장의 제일 마지막에 요나의 말이 뭡니까? 하나님한테 화내고 사라지죠. 역사에서 끝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한다고 안 나와요.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고 사라집니다. 그게 요나서의 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비유가 재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한 쌍의 비유에서 주인공들이 각각 보화와 진주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을 안 해주세요. 주인공들이 극히 값진 진주를 더 많은 값을 주고 내다 판다, 이런 암시가 없어요. 혹은 이것을 가지고 더 큰 이익을 보았다, 이런 암시가 없어요. 혹은 보화를 얻은 사람이, 우리로 따지면 뭐 로또를 맞은 사람이 부자 동네로 이사가서 새 집을 짓고 별장도 사고 어디에 투자하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 이런 말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겠지, 이런 신앙생활이 더 큰 재테크인 줄 압니다. 여러분, 진주 상인이 이 극상품 진주를 가지고 왕궁으로 가서 왕이나 여왕에게 진상하고 큰 이권을 따냈다든지, 또는 부호에게 팔아서 천배 만배 이익을 남겼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 한 쌍의 비유는 무엇으로 맞춰지냐면 그저 보물을 잘 간직했다, 끝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이 비유가 끝났을까요? 예수님의 의도에 따르면 세상의 부귀 영화는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얼마를 벌었고 어떤 이익을 남겼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주 예수께서는 오로지 보화와 극상품 진주를 손안에 놓고 있는 상태만을 강조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잘 간직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두를 몽땅 내어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라는 그 현상, 이 상태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얼마를 벌었고 얼마나 유익을 남겼고, 그게 아니고 소유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뭡니까? 의와 샬롬과 기쁨이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여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이유여야 결과가 아니고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샬롬과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저 사람이 의와 샬롬과 기쁨이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결과물이 좋아서 기뻐하고 그 결과물에 의해서 낙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재테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왜 여기에서 멈췄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하고 있는 상태, 의와 샬롬과,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를 감옥에 넣어도 매질을 해도 죽음 앞에서도 의와 샬롬과 기쁨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은 물론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습니다. 손 안에 무언가 있었어요. 그런데 손 안에 팔기 위해서 손 안에 있는 것을 놓쳐버렸죠. 이 두 가지는 수치로 비교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이 좋은 것을 나의 빈손에 다시 넣어주십니다. 이게 영원이고 무한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새로 얻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뭐 결단하고 내놓은 게 있겠죠. 그러나 비교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워낙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뭔가를 주고 샀다라는 표현보다는 정확히 얘기하면 선물이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이런 거죠.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곳에 가면 노숙인들 그냥 밥 안 주거든요. 노숙인들 돈 받아요. 100원. 왜 100원을 받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냥 얻어먹는다 이게 아니고 자기 돈으로 내가 주고 샀다, 사고 먹었다는 자존심, 그들의 마지막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해서 노숙인을 위해서 급식을 할 때 그들에게 그런 배려를 하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내는 돈이 별 의미가 없잖아요. 100원 주고 무슨 그 밥을 먹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세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들을 손 안에 얻는 무한대의 가치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늘 강조해 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가 지난번 포도원 품꾼 비유와 연결되지 않습니까? 포도원 품꾼들이 뭘 했습니까? 아침에 6시 나온 게 뭐 대단합니까?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이 자기를 써줬다는 은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이다. 근데 제가 아까 산상수훈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카리오이 하면서 기뻐하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 천국 비유와 이 산상수훈은요, 연결이 돼요. 산상수훈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연결이 되는데, 그래 이제 쭉 설교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쭉 설교하신 다음에, 5, 6,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이게 제가 이렇게 번역해서 본문을 합니다. 여기 보면, 찾으라. 예수님께서 뭔가를 쭉 설명한 다음에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여러분 이 본문 아시죠? 근데 이 찾으라는 말이 제테오라는 단어고 찾아낼 것이요 휴리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에서 헬라어 두 동사 제테오와 휴리스코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라는 이 두 단어가 쓰였는데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정확하게 무엇을 찾으라 하는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할 때 이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할 때 이게 제테오거든요. 그리고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는 것이 휴리스코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제테오와 휴리스코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테오와 휴리스코라는 단어가 이 진주 상인의 비유에서 그대로 나와요. 제테오가 휴리스코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이 당시에 귀담아 들었던 사람이라면 주님의 이 비유를 들으면서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당시 사람들 중에서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듣는 이들은 이 두 말씀 산상수훈과 이 비유를 연결하면서 산상수훈과 극히 값진 진주 비유를 듣습니다. 같이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찾아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찾으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이구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여기 이거 찾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이것을 추구해서 이것을 그대로 찾아낸 사람들의 주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찾다가 마침내 찾아낸 사람이 나와요. 이디오피아 내시예요. 그가 하나님 나라를 찾아냅니다. 마침내 찾아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에 보면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6절에 15절에 보면 포복상 루디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냅니다. 그들은 제테오에 있고 휴리스코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인생이 그 뒤부터 놀랍게 하나님께 쓰여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바래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에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나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래서 너희는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추구고 이유여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이 두 비유가 재미있는데요. 첫 번째 비유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두 개 띄어져 있습니까? 아, 여기 띄어 있네.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파트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라고 되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뭐와 연결시켰습니까? 보화와 연결시켰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다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누구와 같으니? 장사와 같으니 사람과 연결시켰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요. 객체인 물건인 보화와 연결시켰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장사와 같으니 사람과 연결시켜 놨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대상,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객체이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주체의 이중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어떤 곳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보화와 같은 객체만이 아니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사람인 내가 하나님의 나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추구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추구하는 사람, 그 주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종말에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already not yet란 말이었습니다. 왔고 아직 오지 않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종말 사이에 살고 있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이 사이에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시대의 극상품 진주가 이 초림과 종말 사이에 진열되어 있어도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드문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봤지만 알아보지 못했지만 발견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나라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노력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력하는 주체가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반응과 결단은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날마다 반응하고 날마다 결단을 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그분의 온전한 주권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권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면 의와 샬롬과 기쁨이 내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나는 그 나라를 추구하는 사도행전에 있는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무엇으로 듣고 있죠? 말씀으로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노다지 금광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귀한 최상의 진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노다지 금광을 찾아가지 않고 진귀한 최상의 진주가 세상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최상의 진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고 성령께서 그것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진주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러고 말고 다른 거 뭐 더 좋은 거 없나? 이미테이션을 찾아다닙니다. 뭐 다른 거 없나? 좋은 거 없나?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 노다지 진주가 있는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다른 거 추구합니다. 다른 거 뭐 좋은 거 없나? 그러므로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는 극소수이긴 하지만 반드시 그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너무 고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던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쁨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 성경에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정확한 번역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이 가진 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가진 것이 구체적으로 집이나 밭이나 소나 양이나 가축이나 현금이나 유동자산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 판타호사 에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만 말해요. 자신의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들은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아, 현금일 거다. 모든 것은 무엇일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일부분의 모든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내놓아야 할 자기 소유의 모든 것이란 그 포함 대상이 물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질도 모든 것이지만 온갖 고집, 온갖 습관,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는 종교적 우월의식, 이게 요나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우월의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받아들일 수 없었죠. 다른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욕구 충족, 쾌락 충족,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육체의 일이 뭔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이게 있으면 모든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모든 것은 여기서 말한 모든 것은 내가 가진 어떤 고집, 내가 가진 신념,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재물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말했던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의 설교를 드리면서도 이 예배가 마치고 나면 또 똑같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 왼쪽에 한수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내게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나의 능력, 내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 시간과 내 능력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약에 세상의 재미를 추구하는 데 쓰고 있다면 그것은 내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다 팔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귀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라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여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놓은 사람은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맺어집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삶이, 분명히 어제까지도 나는 하나님 없이 잘 살았는데 오늘부터 모든 것을 팔아서 그분을 붙잡으니까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에 나와서 엎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어져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게 되어져요. 이전에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맺어야 하는 관계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아까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우리 원래 오늘 텃밭 가야 되는데 제가 금요일부터 앉은 거죠.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나님, 저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텃밭에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가 듣는 거잖아요.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걸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빚으려고 하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려고 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나를 새로 빚으시도록.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나를 온전히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과 나의 관계가 그토록 정결하고 깨끗한가, 그분과 나의 관계가 그토록 온전한가, 그래서 전혀 불순물이 끼어들지 않는 상태인가, 그래서 그분이 내 심령 속에 임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로 완전히 만들 수 있을 만큼 내 자신이 깨끗하고 내려놓아진 상태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물으시는 예배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 행사에 따라야 하는 천국 시민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있습니까?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한 쌍의 비유에서 이 주인공들이 뭐가 좋으냐면 이 주인공들의 결단성과 과감성입니다. 한 사람은 보화를 발견하고 한 사람은 진주를 발견한 후에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최상의 것으로 채우기 위하여 가장 빠른 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기를 갖기 위한, 새로운 자기를 찾기 위한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다. 그들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결단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어떠한가?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앞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한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다. 모두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발견했다 할지라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과가 아니고 상태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과감성과 결단성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수하게 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내려놓으면 그곳에 온전히 임하는 나라이다. 그러나 그때부터는 세상이 무서워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숨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